구약 성경 1303페이지에 있는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1장과 2장인데 율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진 유다 왕국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 간의 논쟁적인 대화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인 3장에서는 하나님께 설복을 당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던 것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받아들이며 그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노래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 선지자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치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 납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이 그 왕국의 수명의 가장 말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율법의 정신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대했던 내용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속아내는 방식으로 그들의 죄악을 제하시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속한 모든 의인과 더불어 악인들을 더 악한 사람인, 더 악한 민족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당황합니다. 어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선지자 자신이 보기에는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포악한 행위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지만 선지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 심판은 공의롭지 못한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공의가 배제된 포악의 수준에서 이뤄지는 무자비한 심판에 그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갈대아 사람들의 그 악함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교만한 악인들, 즉 갈대아인들을 향해서 공의로운 보응을 하시겠노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6절부터는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선언이 다섯 차례 계속 반복되면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 그 갈대아 사람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6절부터 보시면 6절에서는 악인으로 등장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의 죄를 첫째,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거하면서 자기 집을 위하여서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12절에서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포악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15절에서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교묘한 술수를 쓰는 바벨론에 대해서 저주가 선언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지적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시는 내용이죠. 이상에서 나열된 다섯 가지의 죄악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자기의 생존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저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족을 누리거나 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부당한 이익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무자비한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도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찾는 신은, 이런 인간들이 찾아가는 하나님은 인격이 배제된 신, 인격이 배제된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명하는 주권적인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신,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신적인 능력을 빌려줄 수 있는 신, 아니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신적인 능력을 빌려줘야만 하는 신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고, 그렇게 따지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판단에 의존해서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를 게 없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탐심은 나 자신이 갖는 것입니다. 왜 탐심을 갖게 될까요? 인간이 탐심을 갖는 이유는 인간이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채울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필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기 필요를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인간이 빠진 죄악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그 전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꾀임에 인간이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피조물로서의 영광과 높은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을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부터 독립하노라. 나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 내게 좋은 것을 나 스스로가 결정하겠노라 라고 선언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공급하심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인간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 타락기사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 그 자신이 전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사를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시느냐를 증거할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는 그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시기부터 그래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이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냐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265페이지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가 형성되었을 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막 중에 임재해 계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큰 나라, 크기만 큰 라지 네이션이 아니라 위대한 나라, 그레이트 네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공의로운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 그들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나라의 위대함과 은혜로움을 온 세상에 전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요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공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하박국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남유다 왕국마저 바벨론으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는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남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을 했습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청종했다면 마땅히 그 사회 속에서 실현되었어야 했을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고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유다 왕국의 이 죄악상을 고발하는 것으로 그 하박국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에 신실히 따르는 의인들이 오히려 그 법을 무시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작금의 이 상황을 어찌 두고만 보십니까? 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 왕국을 멸하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아울러 지적하시는데 그렇게 지적하시는 죄가 이스라엘이 지적당한 죄와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이룩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도 그들이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 나라를 건설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그 신비로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자기의 자유대로 저지르는 그 악을 강제로 억제하시고 조작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낸 그 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지가 자유하도록 그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많은 경우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인간이 자기 의지로 저지르는 그 파괴적인 일들을 조작하시거나 강제로 억누르시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그 죄악의 행위들을 오히려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하박국서에서 기록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의지가 전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악을 행하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하고 이루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고 결국에는 유다 왕국을 패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포기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벨론을 통한 유다 왕국의 심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을 잘 지켰을 때 축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을 저버릴 때 내리실 저주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은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버리고 포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약의 파기의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한 저주이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그 악을 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정결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연단의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바벨론 사람들의 포악한 행동을 통해서 겪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그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도 하십니다. 처음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러고도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심을 가졌던, 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선지자 하박국의 그 이해의 실마리가 여기에서 풀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포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악을 동원하셔서까지도 그들의 악을 벌하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되도록 망가지고 징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말 못하는 우상이나 의지를 거세당한 이방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과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함께 거하고 계시며 지금도 신실하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는 선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20절 말씀은 우상과 비교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일 수도 있겠지만,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1장과 2장에서 걸쳐 진행된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논쟁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덜 악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성전의 중심부에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지요. 가장 성전의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시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그들의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가신다 하는 것이 이 짧은 구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선언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계획에 대하여 정당성을 의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또 이런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뜻이 얼마나 깊은가를 화답하는 노래를 기록을 하는 것이 이어지는 3장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그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 이후로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슨 고백입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신 그 일 시행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행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그 일을 시행하시옵소서. 다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날에 당할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3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노래를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정당성을 의심했던 그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정결케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므로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든지 나는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이 동일한 것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고백 속에는 공통적으로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들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초에 목적하셨던 영광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다는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간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나는 결코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신자가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해야만 한다는 교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에 달려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또 그 신실하심을 감당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그렇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승리로, 인내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얼마만큼이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는지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함께 계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그 성전이 훼파되시기까지 수치를 감당하신 것으로 확인했고,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사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겨싸지 못하고 거꾸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당한 어려움을 인내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확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한 자로 오늘의 어려움에 넘어가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